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에서 선택권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느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느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이나 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 선택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자유된 몸으로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나 또는 의의 병기로 들어서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에 선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6장의 그 배경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주관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신자의 크리스천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옛삶 바로 죄 안에 있고 율법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거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그 주인이 있는데 바로 의의 종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었다 했고 우리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기에 관계되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7장 전체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법하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1절에서 내가 바울이가 지금 로마스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들인데 법하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12절에서 율법이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왜 그러한가? 바울이가 율법이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다 했는데 왜 그러한가?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그 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이 그 특별히 그 본인이 그 하나님 탤런트 준 것이 그 산헤드린 법정의 멤버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율법의 그 멤버로서 그걸 프랙티스함 연구하는 그 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 논리 전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논리성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형제들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법이 아니고 바울이 연구하는 그 유대법,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 그래서 구약에 그 신약이 아닌 구약이 준 그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떤 그 규범을 주는 기준,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세상법이 아니고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아는 자라는 것은 이걸 이해하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을 알고 그걸 실천하는 유대인들을 여기에서 뽑아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래서 구약이 준 율법을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간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이해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주어지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의지로서 그 율법의 기준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를 주관한다 해서 바로 그 주인이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율법이 주인이다.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죠. 우리에는 은혜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이 주관하는, 거기에 대해서 1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나 예를 들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못 나눈다 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거기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내는 그 짝지어 준 걸 나눌 수 없으므로 그대로 있게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그래서 남편이 살아일 때는 그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별해야 돼.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간다, 다른 남자에 시집 간다, 이거는 바로 저게 엄부에 해당된다. 가늠죄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다면 이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이제 가부가 되었죠. 그 법에서, 바로 남편의 법, 그 남편의 종속되는 그 법에서 자유가 되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부가 시집 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전서 7장 8절 9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추천했지만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이게 분명히 가부 보고 여기에서 혼자 진행이 났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내를 우리가 가부라 하는데, 가부가 결혼해도 이제 관계 없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법에,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는 그 법에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그 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으므로 이미 나눠져 버렸죠. 죽음 인해서. 그래서 결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가 바로 남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거기에서 이제 법이 자유를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율법의 법도 거기 같이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주를 믿는 자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나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죽었을 때 우리의 그 육이 그 율법에 속한 그런 것도 같이 죽었다. 과거의 삶 이런 거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제 부활할 때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용,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살아가는 그와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랍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배하는 자, 주의 영이 지배하는 자, 성령이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전체에도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구원에 보면 크 가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행동과 어떤 율법의 기준이 있으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율법이랍니다. 그 법률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게 있으면은,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은 그 믿음에 의해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나 현재 완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 자체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결국 그 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인해서 그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결코 어떤 십계명을 이어가지고 그 구절에 따라서 탁탁탁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과정적인 구원, 영어로 progressive salvation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구원,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말로 영화로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침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미래형으로 나왔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주님 만났을 때로 우리가 어떤 그 율법의 어떤 규범에 따라서 그걸 뭐 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7장 마지막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자더라, 내 속에는 선한 걸 하지 않냐고 계속 악한 걸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육을 따라가지 않아. 그럴 때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문맥 속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구원을 얻고 positional salvation, 그 다음에 과정적인 progressive salvation,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ultimate salvation, 이와 같은 세 단계로 이렇게 그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 열매가 아가페 사랑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가 이런 거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거의 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에 대한 그 고려가 자기 자신 고려보다 더 큽니까? 그 정도 됩니까? 뭐 가끔 가다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자기를 생각하는 거지 계속 그 생각을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 뭐 조건들 너무나 많고 여러 군데 있고 이러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은 결국 성령님의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의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몸에 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mpute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율법의 기준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동기에 의해서 아가페 사랑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그 고등학교 때는 제가 다른 종교를 믿다 대학교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일 이제 예배를 갔던데 그날은 주일 예배는 항상 그 목사님 십계명을 외웁니다. 외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십일조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탁 주세요. 그럼 그것을 이제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 수준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또 다른 그런 육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와서 계속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결국 자기 의지로 하려니까 자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는 내 자신이 나온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님의 그 믿음에서 그 의거를 덧붙이는 바에게 우리에 나올 수 없고 우리가 하려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는 결국은 사망이야. 우리 몸이 죄 거기에 있어갖고 율법이 뭐가 죄인지 가르쳐주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다. Impossible. 이거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게 은사라는 것은 100%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했던 것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율법 안에 이런 해서 결국 죄밖에 얽매했던 것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며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 바로 성령으로 성간다.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따라간다는 성긴다는 건 성령이 움직임다 그걸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 의문 그 문자야 그 글자야 뭐 하나님 외에 다른 뭐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안 섬기시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동기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자기 주어진 것에서 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벗어났다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율법에서 자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른 마음에는 이 율법이 우리가 죄가 뭔가 가르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율법과 죄하고 이 상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자유되었다는 것과 죄에서 해방되었다가 죄에서 자유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대해서 논리의 어떤 그 상충이 생깁니다. 율법에서 자유받았다 해놓고 그 다음 죄에서 벗어나 죄에 자유받았다 이래놓으니까 율법과 죄가 마치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해야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서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깨우쳐주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 예를 들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한. 율법이 탐내는 것이 죄라고 얘기 안 했으면 자기가 아무리 뭐 본능적으로 탐내고 이렇게 해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설명하죠. 그러나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은 탐내지 말을 설명합니다. 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나. 이웃 아내가 너무 이쁘고 뭐 이래서 그걸 탐낸다. 그것도 죄구나. 그럼 이웃의 집이나, 와, 이웃의 집들이 너무 좋구나. 그걸 탐낸다든지, 그의 밭이나, 그 밭, 농장. 우리가 밭을 탐내는 거는 우리가 아합왕 알죠? 그 이웃의 밭을 탐내고 그걸 탈취해갖고 결국 아합이 나중에 그 이사벨에 의해서 그걸 테이크오버해서 나중에 저주받는, 하나님 심판받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다. 밭을 탐낸다든지, 그 이웃의 남종, 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가 소유하는 소나 낙이나 물은 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전혀 탐내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아 그것이 죄인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문맥에서 그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치지는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가이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뤘나니. 자기 속에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장 탐심을 이뤘다. 계명. 계명이 뭐냐 하면 탐심이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얘기를 보면 아내 탐내는 거, 이웃 탐내는 거, 밥 탐내는 거, 남종, 여종, 소, 나귀 여러 가지 탐내는 거. 가장 탐심을 이뤘다. 이 계명들이 탐심이 어떤 용인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 이루었나니, 밝혔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때 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라. 그 법이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구절에 또 자기에 대한 그 간증을 얘기해 놨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바울의 그 삶이 자기가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살았다. 그 깨닫지 못하게 그 법에 응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았다. 계명이 이러면 죄는 살아나고 나중에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의 구속이었고 이제 이런 걸 알았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신앙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할 때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네.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위협과 살기, 그러니까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살기라는 걸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 이란 가졌는데 이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겠어. 주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다른 사람 미워하면 살인 안 그랬죠. 그걸 몰라갖고 살아갖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어. 진리를 했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 하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을 놓아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라. 땅이 엎드려 들으며 소리에서 가르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기는 대답하되 주여. 이제 여기서 바로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바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왜 예수 나를 핍박하냐. 대답하되 바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때 이제 크리스천 되었는데 미션이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 말씀. 그리고 나한테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오라, 형제를 했습니다. 주 곧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지는데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제 하였어요,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아라비아에서 그 3년 있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나오는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개발 베드로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년 동안에 그 아라비아에 있고, 그때에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에서 결국 자기가 그 계명을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사라져. 그중에는 주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잘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갔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 말씀, 계명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살인자다, 내가 죄인의 계수다, 이렇게 해서 격을 느끼고 그 죄인이라는, 죄인의 계수다, 죄에 그 살아나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을 간증을 9절에 간략하겠습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그대로만, 우리 인간이 죄성이 없으면 그대로 하기에는 결국 생명이 이르는데, 그것을 그러지 않아가고 도리어 사망이 이뤄버린 거죠. 왜냐하면 살기 등등해가고 주를 돕는 자를 잡아가는 자기 딴에는 하늘 위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 이미 그 살인한 이와 같은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 줄. 그래서 바울이가 크리스천을 잡으러 갈 때 이미 그때도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었죠. 이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 계명이 자기를 속였다. 사실 그 계명을 만들 때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하는 거야.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은 죽은 삶이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 이제 그 마지막 그 구절이 나오는데, 율법 자체가 그 의롭고 선하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은 플로리다가 이제 갔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플로리다 강가 강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수영을 탁 해서 수영을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리버사이드, 그러니까 강가에 사인판이 안 나서, 경고판에 악어 주의하라는 것은 no swimming, crocodiles in water. 그래서 거기 악어가 있음으로 수영하지 않아요. 그 경고판을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수영한 것이 잘못했던 그때서 알은 거야. 그전에는 모르다가. 그래서 경고판 그 자체가 악한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거예요. 그 선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처럼 이 경고판처럼 이 율법은 누가 준다면 인간이 만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요, 그게 율법이요.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거예요. 그와 같은 위치입니다. 결국은 잘못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의 업무로서 우리가 더욱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옛날 상과 그 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율법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와 같은 그 죄의 그 의미 다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새로운 그 법, 의로운 법, 즉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매 순간 살아가는 그것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코스라는 분을 위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내가 법하는 자들을 누구를 지체하는가? 바로 유대법에 따라 그 구약에 있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율법에서 자유. 이제 율법 그거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구속받아서 거기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12절에 율법이 거룩하며 의로우면 선하다는 왜 그런가?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또 선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거룩하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405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